아, 그리고 아까 설명을 대충 한 것에 페이지 267페이지에 6장에 문단 15에 그 노예가 많을수록 이제 대표의 수를 줄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장기판식 타협을 할때그 노예가 많은 주와 노예가 없는 주가 주의 대표의 수를 결정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노예가 많은 주는 인구에 노예를 포함시키자는 거죠. 노예를 인구에 포함시킬수록 그 노예를 많이 쓰는 주가 이득이 되겠죠. 즉, 그 주의 대표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산업화된 주는, 자기 대표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쪽 인구에 노예를 포함시켜버리면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원리적인 일관성을 가지려면은, 노예를, 아예 인구에 포함시키든지, 아예 포함시키지 않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노예 수의 5분의 3을 계산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50명이면은 일반 시민이 30명이 있다고 계산을 하게 되고 주의 대표의 수를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1808년 이전까지 이후까지 요거와 결합해서 이렇게 노예 수를 5분의 3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도 비율적으로 계산한다는 자체도 장기판식 타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을 덧붙였고, 그러면 제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법에서의 통합성. 1절 개관. 개관 1편은, 봅시다. 1편에 문단 3, 동그라미 1. 관행주의를 지침으로 받아들인다면, 구체적인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그 법적 기록 전체를 해석할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결론만 알고 있으면, 그 결론에 따라서, 그 케이스가 이 케이스랑 동일한 케이스네. 그러면 그 결론에 따라서 그냥 판결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실용주의를 받아들인 판사도 법적 자료 이상의 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법실무 전체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자, 법적 자료 이상의 것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은 사회복리의 관념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해석. 이전의 판사들은 이렇게 판단해 왔는데 이렇게 판단한 것이 사회복리를 위해서 최선이었을까? 사회복리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을까? 요거를 한번 탐구해보기 위해서 이전의 법적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이지, 법실무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법실무를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과 독립적으로 지금 어떤 경제학 학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뭐 발견을 독립적으로 했고, 아, 이거 최고다 이러면은 법실무를 더 이상 뒤집어 볼 필요가 없다. 반면에, 동그라미 3.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은 법제도의 포괄적 해석의 산물이자 포괄적 해설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2절. 법의 연작성. 1편 연작소설. 문단 8. 판사는 평론가인과 동시에 작가이다. 근데 작가는 어떤 작가이냐면은 연작소설 작가라는 것이죠. 맥러플린 사건이나 브라운 사건을 판결하는 판사는 자신이 해석하는 전통, 즉, 이미, 다른 소설가들이 지어놓은 소설에다가 자신의 해석을 추가하는 것이다. 장래의 판사는 그 판사가 추가해놓은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통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연작 소설가도 그렇다, 문단구. 그들의 목적은 가능한 최선의 것으로 하나의 통일된 소설을 공동으로 창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소설가가 1장을 쓰고, B라는 소설가가 2장을 쓰고, C라는 소설가가 3절을 쓰는데, C라는 소설가가 3절을 쓰기 전에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죠. 읽어보면서 이 소설을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어떤, 그 소설을 저변을 깔고 있는 어떤 미학적인, 형태, 그리고 소설의 어떤 시나리오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것을 가능한 최선의 것으로 해석을 한 뒤, 그 최선의 해석에 덧붙여서 자신의 어떤 연작 부분을 집필하게 되겠죠. 요 뒤에 가로는 그냥 재미로 쓴 건데, 제가 보니까 연작 만화가들은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연작 만화는 너무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연작 만화 제대로 되는 걸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도, 최선의 해석을 절대 안 하죠. 그냥 자기 튀어 보이려고 완전 엉터리로 앞뒤 맞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통 연작 만화가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다. 문단 10, 지켜야 할 것. 첫 번째로 부합. 작가가 취한 해석은 텍스트 전체를 관통해야 된다. 전반적인 설명력을 가져야 하며 그 텍스트의 주된 구조적 정황, 복선이나 반복되는 주된 비율을 설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북 이데올로기 갈등에 대한 어떤 소설이 있다. 뭐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다. 그렇게 해서 광장이라는 비유를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 남한 사회를 비유한 게 광장이었죠. 예, 남한 사회를 비유한 게 광장이었는데 그걸 갑자기 연작 소설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 GP라는 사람이 북한 사회의 어떤 자아 비판 이걸 갖다가 광장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버리면은 이게 주된 반복된 주된 비유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즉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작가가 취한 해석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선 같은 경우에 광장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남북 이데올로기 갈등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지 못하고 제3국을 택했나요? 네, 제3국을 택했는데 만약에 북한을 막 열정적으로 택하게 된다. 이것은 그 복선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또 그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연작 소설가가 이것을 일종의 연애 소설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막 북의 스파이로 갔는데 이 북의 막 아리따운 어떤 여성 당원과 이렇게 뭐 연애가 해가지고 갑자기 뭐 이런 걸 갖다가 하면 전반적인 설명력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부합을 하는데 이 부합 역시 해석적인 작업이다. 문단 11. 둘 이상의 해석이 이전의 일련의 텍스트와 부합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어떤 것이 진행 중인 작품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주는가를 판단하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장에서 주인공은,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맨 마지막에. 근데, 뭐, 제3국을 택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둘다 해석은 이전의 일련의 텍스트에 부합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느 것이 진행 중인 작품을 최선에 만들어주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최선으로 되는 것을 이제 택하면 되는 것이죠. 문단 12. 연작 소설가에게 주어진 지시는 더 창조적인 작업과는 다른 것이죠. 더 창조적인 작업은 실질적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광장을 혼자 쓰는 소설가는, 뒷부분을 다 써놓고 나서 앞부분과 모순된단 말이죠. 그래서 뒷부분과 앞부분을 비교해보고, 이게 더 실질적으로 나을 것 같다 해서, 그러면 안 나온 부분을 다시 새로 고치면 되죠. 고치면 되기 때문에, 출판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고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출간이 되는 연작 소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적 판단과 실질적 판단 사이의 경쟁 가능성이 염두에 두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단계에서 GP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면 더 좋았는데 이미 이렇게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관통하는 어떤 텍스트상의 어떤 구조적 통일성이 벌써 형성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해낸 광장은, 북한의 이제 지주를 몰아세우고 이제 자아비판시키고 이렇게 이런 그 광장이었으면 더 좋겠는데, 남한 사회를 오히려 광장으로 비유해버렸단 말이죠. 이건 실질적 판단인데, 이것은 텍스트적 판단과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더 독창적인 창조적 작업과 다른 것이죠. 제가 광장으로 설명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스크루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스크루지가 뭐맨 마지막 결론만을 써야 되는데 이제 결론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런데 스크루지가 그래도 나는 구두쇠다 이러면서 이렇게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끝나면 또뭐 그게 그꼭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맞는 소리냐 뭐 아니면은 스크루지가 그렇게 충격적인 꿈을 꿨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아예 텍스트에도 부합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이 부합이라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의 해석을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두 단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합 여부의 판단이 중간중간 다시 재등장하는 그런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실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맥락 풀린 한 건데, 맥락 풀린을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3절 법 정신적 손해의 문제. 문단 21. 판사의 판결은 과거에 내린 결정과 부합해야 되고,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해석에서 나와야 한다. 해서, 이 연작 소설과 비슷하다. 꼭안 비슷한 부분은 뭐냐면은, 연작 소설의 경우에는 이미 쓴 글을 갖다가 파기해버릴 순 없죠. 뒤 소설 뒷부분에 가서 이것은 텍스트를 관통하는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파기해버릴 수 없는데, 판결은 그렇게 할수 있다는 점은 다른지만, 일단 사람들에게 그런 통합성에 의한 법 해석의 실무의 모습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작 소설을 비유한 것이지 꼭 같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유사성에 의해서 판단해 보면은 과거에 내린 결정에 부합해야 되고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해석에서 나와야 된다. 소로 맞자 2번은 그 부합하는 해석이 둘 이상일 경우에 최선으로 보이게 하는 해석을 택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문학에서 마찬가지로 법에서도 부합과 정당화 사이의 상호작용은 복잡하다. 단순 2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즉 부합과 정당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한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저자는 이 책에서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을 받아들이는 초인적 지력과 인내를 가진 상상의 판사를 이용하기로 한다. 그 사람을 헤라큘러스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헤라큘러스의 힘이 좋고 뭐 세계의 기둥을 들었다든가. 자, 전혀 그쪽에 소양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뭐 세계의 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뭐 아는 사람이 들으면 웃겠죠. 전혀 뭐 그런 걸 몰라가지고, 어릴 땐 재밌게 읽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헤라클레스의 신의 아들이죠. 뭐또 이것도 다 틀릴 수도 있겠죠. 빨리 넘어갑시다. 1편 6개의 해석. 문단 23. 헤라클레스가 맥너플린 사건을 재판하게 되었던 거죠. 문단 24. 그는 선례를 읽기 전에 최선의 해석을 위한 여러 해석안의 목록을 마련한다. 헤라클레스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먼저 선례를 읽고 나서 해석안의 목록을 마련하지, 선례를 읽기 전에 해석안의 목록을 마련하지는 않습니다. 양가로 1.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배상을 받을 도덕적 권리가 없다. 즉,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안이다. 두 번째, 사고 현장에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도덕적 권리가 있지만 병원이나 이런 것에서 보고 쇼크 받아가지고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권리가 없다. 세 번째 해석. 전체 사고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사회의 부가 증진되면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야 된다. 만약 사회 부가 증진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주지 않아야 된다. 예, 효율성. 네 번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아무리 개연성이 적어도 모든 손해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조건적 인과관계만 있으면은 다 배상받는다. 뭐 이런 거죠. 차가 이렇게 과속으로 지나갔는데 고양이가 놀라가지고 고양이가 개를 물게 돼서 개가 짖게 돼서 짖는 바람에 이제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걸 보고 또 옆에 있던 딸이 쇼크를 받았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겼다. 다 배상받을 도덕적 권리가 있다. 이런 또 목록이고. 여섯 번째, 합리적으로 애견 가능하지,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해석은 손해가 과실 행위로부터 합리적으로 애견 가능했을 때, 즉, 상당 인과관계가 있었을 때, 정신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도덕적 권리가, 있다. 갑자기 문자 와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여섯 번째, 합리적으로 애견 가능한 손해배상을 받을 도덕적 권리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5와 같지만 단서가 붙는 거죠. 즉,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잘못에 비례하지 않는 크고 파멸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을 치였어요. 치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 손해에 대한 거는 제외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대가족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가족의 일원이어가지고 그 반신불수가 된 사람을 보고 가족 한명한 명이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애견 가능하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의 도덕적 잘못은 이제 과실로 차를 몰았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걸 다 인정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이제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월급을 보는 족족 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다 바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피하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을 우리 판례로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인 것이죠. 문단 25. 이들은 상호 모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오직 한 가지만을 정신적 손해 사안에 대한 해석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1번을 해석을 취하면서 동시에 뭐 4번 해석을 취할 수가 없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짝을 지어 보면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죠. 문단 26.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 선례가 일관되게 존재하고 원리의 정합적 관찰로서 보이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1의 해석을 배제할 것이다. 왜냐면은 쭉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권리가 있는데 그걸 갑자기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과거의 선례와는 부합하지만 정의의 원리를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해석과 너무 동떨어졌다. 즉, 부합은 하지만 최선의 해석이 아닌 것이죠. 원리적으로 보아서 사고 현장에서 보고 쇼크받은 거랑 병원에서 보고 쇼크받은 거랑 원리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데 그것을 차이를 임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평등 보호조항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통합성의 기본적인 관념에 맞지 않다. 문단 27. 세 번째 해석은 어떤가? 세 번째 해석은 전체 사고 비용의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전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설명 1은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배상의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이 논거는 원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권리가 발생된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권리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제8장에 대한 강의로서 반박을 했던 것이죠. 작은 글씨로 제가 갈로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복습을 하고 이걸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2배속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2. 부의 정지는 항상 공익이 된다. 그러나 사회부가 항상 정지되는 데 대한 권리 자체는 존재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공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해야 된다. 그래서 권리는 없다. 이것은 실용주의적 해석이죠. 실용주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용주의 해석은 헤라클레스가 지금 모색하는 종류의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에 나오는 해석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 3도 기각되게 되겠죠. 문단 29. 29에 아까 제가 6장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나오는데 입법부는 규칙을 제정할 때 공동체 선을 가져올 것인가를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부는 피해를 배상하는 법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특정 상황에서 피해를 배상받을 도덕적 권리 이미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정보공개 청구권을 입법했을 때 도덕적으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냥 행정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입법하겠다. 그럼 입법하면은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판사는 이 정보공개 청구권과 관련된 판결을 내는 판사는 입법자와는 아주 다른 지위에 있다. 사람들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의무 불이행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권한이 판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원리의 공동체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했단 말이죠. 이유 없이 거부 처분을 했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또는 여러 가지 절차적 험결 가지고서 정보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정보공개 당한 쪽의 어떤 기업이나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을 구할 때 여기서 이제 국가는 하나의 피고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그 절차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거나 또는 정보 공개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의무 불이행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권한은 판사에게 없는 것이죠. 그걸 입증해야 되죠. 판사는 그 법적 의무와 법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사안에 대해서 입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헌법적 의무가 있다 없다를 꼭 개개 입법을 할 때마다 입증할 필요가 없는 입법자의 지위와는 크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판사들은 보통법 사안에 대한 재판을 정책이 아니라 원리의 근거 위에서 해야 한다. 뭐 보통법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이 다 그런 것이다. 2편 범위의 확대. 2편까지 하고 잠시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31. 자, 그러면은 이제 3까지 다 기각시켰고 목록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석은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선례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합의 제1관문 통과한다. 부합을 완전히 1단계에서 부합을 이제 다 채쳐놓고 통과한 게 아니고 부합의 제1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부합의 제2관문은 그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일반적인 일련의 법실무와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배제되어야 하는가? 일반적인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치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결에 국한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과거의 판결, 범위를 이제 익스팬딩 하는 거죠. 예컨대 물적 손해에 관한 과거의 판결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이러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물적 손해에 관한 과거의 판결에서 이러한 언급이 보인다면은 이런 정신적 손해와 물적 손해에서 인과관계의 역할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한 사회 해석은 배제되게 되겠죠. 사회 해석이란 무엇입니까? 모두 다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조건적 인과관계만 있으면은 아까 뭐그 고양이 사례처럼 그런 거는 배제된다. 문단 32. 그렇게 되면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은 판사에게 정치구조 전체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사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검토하라고 요구한다. Question. 자신의 해석이 그 구조 전체를 정당화하는 정합적 이론의 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질문에 두고, 해석 5와 6을 검토해 보는 것이죠. 해석 5의 경우에는 손해가 예견 가능한 한총 손해액은 어마어마하게 클수 있고 제한이 없다. 해석 6에 따르면 총액이 엄청난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제한되고 피해자는 배상을 완전하게 보상받지 못하게 되겠죠. 문단 34. 정당화의 단계이지만 여기서 다시 부합의 문제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부합의 문제가 한 번으로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1관문, 2관문까지 통과해도 다시 부합의 문제가 정당화의 단계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해석이 경합하는 다른 해석보다 통합성을 덜 손상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정당성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합성을 더 만족시킬수록 그 해석은 더 정당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더 연대적 책무의 연대적 책무의 관념에 더 부합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로 정당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때 이 해석 5와 해석 6의 부합의 정도 여부는 판례의 숫자를 세는 기계적인 판단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5와 6이 얼마나 더 이전에 통합성을 덜 손상시키느냐의 문제는 5는 뭐 10개고 6은 판례가 30개다. 그래서 6이 통합성에 있어서 더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수는 우연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우연히 법원까지 끌고 온 판결은 실제로 그 원리의 강도의 정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법원으로 많이 끌고 오고 명명백백한 어떤 법리가 도출되는 것은 법원까지 오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 사건 수를 가지고 부합의 강도를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를 표현하는 판결이 다른 원리를 표현하는 판결보다 원리적으로 더 중요하거나 더 근본적이거나 더 광범위한 효력 범위를 갖는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if 1 해석 6가 어떤 특정한 직업, 예컨대 변호사의 과실 책임에 관한 과거의 판결에만 부합하고 해석 5는 다른 모든 직업을 포함하는 모든 사안에서 내려진 판결과 다른 종류의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부합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은 해석 5가 법적 기록에 전반적으로 더잘 부합되는가? 왜냐하면은 광범위 더 광범위한 효력 범위를 갖고 더 근본적인 것이고 해석 6, 즉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그러한 판결은 변호사라는 특수한 직업에 대해서만 부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석 5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if 그런 판결될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문단 35 if 2 그럼 이런 선례가 이런 배열을 갖고 있을 경우는 어떤가? 어떤 배열이냐면은 다양한 많은 판례에서 책임은 해석 5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적은 액수로 제한되어 왔지만 이 판결에서 설시된 이유 부분에서 해석 6의 원칙 즉 우리가 해석 5보다 이렇게 적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까닭은 배상 책임자를 파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불비례적으로 그 도덕적 잘못과 비례하지 않은 정도로 그 사람을 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언급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경우에 헤라클레스는 이 문제를 정치적 도덕성의 특별한 문제로 다룸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공동체의 정치사는 판사가 자신의 의견을 통하여 대중에게 향후 판사들이 따라갈 통합성이 인도하는 길을 밝혀주고 판사가 그 공동체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도덕성에 대한 신념을 표명하고 구현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전체적으로 더 나은 역사가 된다고 헤라클레스는 생각한다. 그 판결은 의인화된 공동체가 한 행위다. 그래서 6 해석을 택한다. 그러니까 6 결론인데 6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이때까지 판례가. 그러면 통합성의 이념에 봐서 이걸 좀 명시적으로 언급해주고 대중들이 이제 따라야 할 방향, 그리고 다음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할 방향을 향도하는 것이 더 매력적인 것이다. 그래서 6를 판결을 하면서도, 나는 6 해석에 의해서 판결한다. 이런 걸좀 명시적으로 표시할 것이다. 이게 답이 된다. 이런 것이고. 문단 36. if 3의 경우, 더 고르지 않은 기록이 있다. 그래서, 같은 전문 직업군인데 일정 수에는 무제한 책임이 인정되었고, 그와 동등한 수의 사람들에게는 제한 책임이 인정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원리도 이 구별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뭐, 판례가 지금 뒤죽박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헤라클레스는 어떤 해석이 실질적 정치적 도덕성의 관점에서 그 법적 기록을 가능한 최선의 것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 이제, 부합의 문제는 이제 넘어간 것이죠. 부합으로 봐서는 5, 6 해석 어느 것이나 무차별하단 말이죠. 그는 5, 6선을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 도덕성의 관념, 즉 정의와 공정선의 기준에 따라서 최선의 해석이란 무엇인가의 점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문단 37. 즉 선택은 정의와 공정선 기준이 하게 되고 그 선택을 따르지 않으면 통합성도 훼손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최선의 것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성이 훼손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단계에서 판사의 선택의 기준은 정의와 공정성이 되는 것이죠. 추상적 정의뿐만 아니라 다수 대중이 어떤 것을 도덕 원리로 지지하느냐의 문제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공정성 기준, 드워케인의 용어에 따르면 공정성은 정의와 다른 것이고, 판사나 일반 대중이 공동체의 결정에 대해서 대체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런 공정성 기준 때문에 대중에게 깜짝 판결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깜짝 판결 기습적인 법 논리 전혀 익숙하지 않은 판사 자신만의 어떤 독자적인 논리에 의해서 판결하는 건 정치적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특히 다수 대중이 어떤 것을 도덕적 원리로서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겠죠. 문단 38. 판사들이 국가 관여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정의 중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할 것은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그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한다는 식의 단순한 이론을 취하는 판사는 없을 것이다. 그 균형은 사건에 대응하여 다르게 잡혀야 한다. 보통의 민사사건, 상사사건에서는 일반적 도덕의 지지를 받는 해석이 그렇지 않은 해석보다 더 우위에 놓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의 민사사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의 민사사건에, 교회의 경우에, 교회 분열을 이제, 인정하느냐?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분열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재산을 갖다가 총유하느냐? 아니면은 3분의 2가 넘는 수를 가진 교단에서 그걸 갖다가 단독 소유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어떤 법리,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단순히 비례적 정의의 결과 배분 원칙보다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례적으로 해서 40%가 교단에서 탈퇴해서 나가고 60%는 안 나가고 있고 이러면은 40% 60%씩 교회 건물 갈라서 써라 이러면은 분쟁이 끊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관념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도 좀 맞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가 완전히 탈퇴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탈퇴해서 나간 사람들은 너희들은 따로 만들어서 하고 종전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단독 소유다 이렇게 판결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정치적 공정성의 비중이 정의의 비중보다 더 우위에 놓일 가능성이 많은데. 헌법 사건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약하다. 왜냐하면 헌법의 목적은 다수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아까 국적법 사례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헌법적인 마인드가 체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계 혈통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헌법 사건에서는 다수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공정성보다는 정의의 신념에 따라서 평등한 배려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헤라클레스의 결정으로서 더 맞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잠시 쉬고, 3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